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치면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일곱 편지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일곱 편지는 사탄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에 대한 충고와 조언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그랬죠? 잠깐 리뷰를 해볼까요? 우리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이파리만 풍성한 행위, 그러니까 바른 복음에 근거 한 은혜로 말미암은 자발적이요 자연적인 성도로서의 행위가 아닌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자기 자랑, 자기의 그러한 행위가 교회를 엉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사탄은 환란과 궁핍과 핍박으로 교회를 좌절시키고 낙담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과 핍박과 궁핍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사탄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같은 잘못된 교리와 교훈을 교회로 스며들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행음을 하게 만든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만 쫓다 보면 언제든지 그러한 잘못된 교리에 현혹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어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사탄이 교회를 이세벨의 가르침인 우상숭배나 신비주의, 기복주의 같은 그런 엉터리 교리로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대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사탄은 교회에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많은 일을 하게 만들고 또 사람도 많이 모아주고 물질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건물도 크게 짓고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그 자체에 만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죽음 믿음을 가진 자들로 만들려고 우는 사자처럼 교회를 미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공부하면서 사탄은 때로 가난과 궁핍과 초라함으로 교회를 낙담시키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겨낸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술을 해가면서 영광스러운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의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전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절 한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자였어요. 인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은행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의술학교하고 의료시설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의료시설에서는 안질을 낫게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약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로 수출이 됐어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6마일 떨어져 있는 곳에는 아주 유명한 온천이 있는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고 남쪽으로 10마일 떨어진 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은 아주 차갑고 맑은 생수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도시는 식수가 형편없었어요. 석회처럼 보이는 진흙이 물에 섞여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도시인 히에라폴리스의 그 뜨거운 온천수 그리고 골로새의 그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통해서 대먹었다고요. 식수로. 근데 그것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면서 미지근하게 식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퍼먹으면 토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러한 배경들을 잘 알고 계시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어죠. 확실하고 참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단어예요. 이 구절은 이사야서 65장으로 가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원래 이사야서 6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절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것이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읽은 16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를 히브리어로 보면 It's Barek Beloh Amen이라는 뜻이에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며 이런 뜻이에요. 아멘의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 말도 이사바 벨로헤 아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아멘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읽은 16절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내시리라는 언약을 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하셨으므로 복을 구하는 자들은 아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그러니까 이 언약과 이 아멘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맹세를 하는 자들도 아멘 하나님께 맹세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멘 하나님에 들어있는 내용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이루실 것인가? 65장에 나와요. 17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 언약의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 것이냐 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에서 주님을 아멘이시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한 것은 그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창조 사역을 완성시키고 가셨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멘이시오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 마르티스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70인용에서 헬라어로 피스토스나 알레티노스, 신실한, 진실한, 참된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서 쓰였거든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바로 다음에 나오는 충성되고 참된, 같은 말이라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라는 말은 이 아멘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지금 정의하고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고개라도 끄덕거려 주셔야 제가 이해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그러죠. 여기서 근본이라고 번역이 된 하르케라는 말은 시작 혹은 원인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 단어를 곡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쓰인 단어 하르케는 수동형 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창조되어진 첫 번째 시작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능동형 명사예요. 예수님께서 피조물 중에 시작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창조의 사역을 하시는 창조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능동형 명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 하르케테스 크티세우스라고 묘사를 한 것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님의 탁월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께서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예수께서 창조의 근본이세요. 예수께서는 창조의 원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주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새 창조를 하실 것임을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2장하고 요한복음 1장 2장의 구절을 설명해드리면서 설명해드렸죠. 창세기 1장 2장의 우주의 창조는 바로 예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죽어있는 그 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셔서 창조를 이루어내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의 하나님은 한번 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창조를 시작하시고 6일 만에 마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어요. 쉬셨다라는 거, 안식을 하셨다라는 것은 창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신,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새 창조의 사역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끝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마르투스, 마터로 오셨다 가셨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의 창조 때 보증으로 성령이 서시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잖아요. 성령이 그 창조의 보증으로 서신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보증으로 성령이 와 계시죠. 똑같이 창세기의 창조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빛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해내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시작된 그 새 창조는 절대 실패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서두에 나오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묘사를 보면 이 교회에 보내시는 편지의 내용은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1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야 15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1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구절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구절이죠. 차가울 거면 확실하게 차든지, 더울 거면 확실하게 더없든지, 미지근하게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으려면 확실하게 열심히 믿고 아니면 말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저기서 막 놀다가 돌아선 사람이 더 열심히 하더라, 뭐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그 이야기 하시는 건 아니에요. 문맥을 잘 보시면 찬 것이나 더운 것이나 둘 다 좋은 거예요. 그죠? 문맥을 잘 보세요. 단지 미지근하지만 말라는 거예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와 골로새의 차가운 생수를 수로를 통해 대다 먹던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금방 이해했어요. 그 둘 다 그들에게는 요긴한 것이었으니까요. 그죠? 아, 이게 둘 다 좋은 거다라는 것이죠. 그럼 미지근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우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할 수 있겠죠? 그들을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왜 미지근한 신앙의 근거가 되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을 부자라고 했고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부자였어요. 실제로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왜 미지근한 신앙의 근거가 됩니까? 거기에서 부자라 부요하여 그 말을 헬라어로 보면은 페플루테카라는 말이거든요. 페플루테카는 직설법 완료 시제예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자기의 힘으로 부자가 되어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면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서로 가서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호세아서 12장 8절.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무릇 나의 수고한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류를 발견할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은 자랑한다. 아, 내가 정말 부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한미천 톡톡히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는데 그게 전부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내 노력도 들어간 것이죠.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안 주시면 여러분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의 성숙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의 종교 행위를 자랑하고 자기가 이루어놓은 경제적이며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모든 결과들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당 안에서 자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의심의 눈초리를 그렇게 봐주셔야 돼요. 혹시 저 가짜 아닌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호세아서 2장 8절.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으로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다. 누가 주셨다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내가 주었단 말이죠. 호세아서 13장 5절로 가보세요.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계속 우리 배가 불러지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요, 배가 불러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에브라임이 배부르고 등따스우니까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임이 정말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에브라임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순교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종교 행위로 여러분이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왕성한 종교 활동할 수 있어요.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요하고 부요한 행위를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놓치고 내가 순교했고 내가 열심히 종교행위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돼서 헌금했다로 가는 것을 하나님을 잊었다, 미지근한 신앙이다, 내가 토해 내쳐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저께 우리가 그렇게 콘서트를 딱 해놓고 진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셨다면 우리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토해 내쳐버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뭔가 목적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우리를 독려해서 격려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자들이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부자였어요. 굉장히 풍성한 열심과 노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부요와 하나님의 복을 아주 교묘하게 흉내를 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안전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은 참 편리함을 줍니다. 온 세상이 그 돈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부터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제가 아주 헛바람이 들어가지고 꿈이 커가지고요. 무지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제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제 앞에서 주눅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은근히 즐겼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걔네들을 저 아래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니까요. 근데 미국에 와가지고 신학 공부하면서 진짜 끼니 걱정을 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800불짜리 중고차 타고 다니면서 시동 거는데 30분씩 걸렸어요. 일주일 동안 아이를 굶겼어요. 아이들을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제 앞에서 제 이름도 못 불렀던 인간들이 이제 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런 거예요. 돈은 편리함을 줘요,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힘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진짜 참된 부요와 참된 기쁨을 놓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안정감을 느끼고 부요함을 느껴야 하는 자들이에요. 말씀 때문이 아닌 나의 환경과 나의 열심으로 맺은 그런 결과물들을 보면서 안전감과 부유함을 느끼는 자들을 주님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로 가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누가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자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 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작고 더러움을 더욱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 저 가짜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지언정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더 열심히 착하게 살려고 더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난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다. 난 진짜 잘하고 있어. 신앙적인 면이나 사생활이나 난 참으로 부유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어. 이런 반응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될수록 우리가 자꾸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 진짜 내가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점점점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점점점점점 어떻게 더 깨끗한 모습을 깨끗한 삶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점 우리가 드러남으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신분에 맞게 살기 위해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자랑이 나올 수 있냐고요. 말씀을 많이 공부해서 내가 너보다 더 말씀을 많이 알아. 그게 자랑이 됩니까? 누가 이해하게 만들어 주셔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자랑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고서 기도해 줘야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가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지 어떻게 그걸 갖고 자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부자라고 내가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점점 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 뒤로 숨을걸요 아마? 우리 하림이가 지 홈피에다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다고 그래요? 언제 어떻게 봐도 나는 완전 가짜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잠만 조금 줄이면 참 괜찮은 애인데 그 잠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완전히 가짜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디서 자랑이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방세에다가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에는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세상에는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과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 두 종류의 사람뿐이다. 주님께서 그러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에게 처방을 내려주세요. 이런 처방입니다.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를 주시죠. 처방으로 첫째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차든지 덥든지 하는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지근하고 가난한 신앙이 아닌 덥든지 차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말이에요. 먼저 그 세 가지를 누구로부터 사야 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러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누구에게서요? 예수님에게서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실상은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짜 부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 근데 뭘 사라고 그래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요. 불로 연단한 금. 그럼 그 불로 연단한 금이 있으면 우리는 부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보자고요. 말라기 3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케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주가 호련히 임할 것인데 그 주님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는 주님께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고 합니다. 왜요? 이유가 나와 있죠? 그들이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금, 은을 연단하듯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이란 말은 재련이란 말이거든요. 금, 은을 재련할 때 섭씨 2000도가 넘는 불로 뗍니다, 여러분. 왜요? 불순물을 제하기 위해서 떼요. 그러한 시간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불로 연단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여기서 오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금,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불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원 들어주고 여러분 장사 잘 되게 해주고 여러분 병 낫게 해주고 그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깨끗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주가 호련히 임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9절 보세요.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내 백성을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시험에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그래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신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뭐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임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행음하고 못된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길을 담으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가시로 막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못 가게. 그게 하나님의 연단이에요, 여러분. 왜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의로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해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God is not sorry that you suffering so much.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생스럽다고 아깝거려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전혀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유익이니까. God is not sorry you suffering so much. So much. 너무 많은 고통이 나한테 오는데 하나님은 절대 미안해하지 않으세요. 왜요?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그것이요. 그게 기독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God is not sorry you suffering so much.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 불로 연단한 금은 주님으로부터 사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시험과 고난은 바로 주님이 겪으신 주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기 건강 돌보지 않고 밤낮 술 퍼먹어가지고 윗방구 나고 간 붓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열심히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그런 거 말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고난이 뭐예요? 진리로 인해서 배반당하는 거죠. 낮아지시는 거죠. 모함을 받는 거예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사셨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그게 없으면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토해서 내쳐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맨 자랑만 나오는 거 이거는 가난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끊어내고 부수어버려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악한 습관, 못된 성격, 집착하는 것,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끊어낼 수 있나요? 우리 스스로는 담배 하나 못 끊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끊어내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갑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사시려고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꿈을 꿨는데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위에서 통역하는 경호가 어디서 무지하게 맞고 들어온 거예요. 저기로 꿈에 사람이 칠칠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맞고 다녀요. 통역 똑바로 해주세요. 위에서 자기 이야기라고 또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말고 너무 붕괴를 해가지고요 최영희를 불러갖고 야 애들 다 모아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까만 가죽차가 끼고 막 가다가 가다가 라디오가 갑자기 켜져가고 깼어요. 하나님이 너 지금 뭐하냐 그런 것 같았다. 일어나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시였어도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막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감히 어떤 쉐이들이 우리 식구를 건드려 이랬을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는 진짜 원수를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확 몰려서 나갔어요.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을 막 야단쳤습니다. 나가서 어떡하려고 그랬냐. 어떤 사람이 목사님 테러하러 온 줄 알았다 그래요. 설사 딴 사람들이 와서 저를 테러를 해서 제가 두들겨 맞고 있어도 여러분은 거기에 똑같은 식으로 대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한 길에 어찌 만사 형통만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안 그러면 너는 토에 내쳐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씀은 마태복음의 변화산 사건을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에요. 마가복음 9장 2절 병행구절이죠. 한번 보죠.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변화산상에서 주님의 옷이 심히 희어졌다 그러죠. 변화산 사건은 주님께서 주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해 있었다고요. 그럴 때 그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그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8절 보세요. 이 이야기 다음에 바로 변화산 사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이야기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의미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리가 부실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은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삶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길임을 깨달아서 참된 부유의 삶을 살라고 충고하는 것이며 그렇게 살고 있는 자들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힘들지? 정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나에게서 눈을 돌리셨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니다. 그게 진짜 그 영광스러운 부활로 가는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사서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삶에 절망이나 자포자기나 좌절이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흰옷을 사서 입으신 분이라면 그런 것은 여러분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흰옷을 사서 입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시죠. 안약으로 유명했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사야 하는 안약, 그 안약이 뭘까요?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흑암에 갇혀있는 죄인들을 부르셔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새 창조의 장면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 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죠? 창조죠. 예수께서 안약이 되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잠깐 언급을 했지만 창세기 1장 2장의 그 창조 사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던져져 있는 죄인들에게 빛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새 창조를 예고편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새 창조의 사역.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새창조 사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미지근한 신앙이요 눈먼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위대한 박애주의자의 한 사람이고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새창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셨고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아내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이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뜬 자들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심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책망을 듣고 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참 너무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지금 반응하고 계신다면 한참 멀었어요. 이 책망에서 여러분 우리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요. 이 자리에 혹시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무거워지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렇게 책망하신 주님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게 야단치고 책망을 하신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 사랑하는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그 단어를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그대로 쓰신다니까요. 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계가 오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아 라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인 거예요. 그런 것이 없을 때에 오히려 여러분은 불안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너이기 때문에 내가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미움 아니에요. 무관심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아예 없어요. 왜 책망을 해요? 왜 징계를 내립니까? 우리 옆집 아이가 도둑질했다고 제가 괜히 가서 책망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도둑질했으면 패죠, 그건요. 사랑하니까요. 제가 그 아이를 패는 게 그게 제가 그 아이의 아비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아주 우리 청년들을 호되게 혼을 내고 야단을 치는 것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해서. 제가 아무 관심이 없으면 뭐하러 저도 인기 끌고 싶죠. 왜 제가 인기 없는 소리 자꾸 해가지고 그렇게 미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책망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실력들이 되니까 막 야단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우리 지연이를 막 야단쳤는데 어저께 그 위에서 열심히 그냥 바디워십 하는 모습 보는데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삐져갖고 안 와요. 실력이 있으니까 아, 이건 사랑이다라고 고쳐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19절 후반부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래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러므로 뭐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르게 끌고 가시려고 하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므로 이제 그만 항복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오거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이게 이해가 되는 분들은 진짜 교회 맞아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분, 그런 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비록 많은 책망을 들었지만 이렇게 그 가운데 샘솟는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메시지예요. 너희들 지금 그 정도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끝까지 끌고 갈 거야.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감격의 눈물을 안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권 맞았다고 나와가지고 펑펑 울어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식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크게 좋아서 우리 아들은 공부를 지독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대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절을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구절도 많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전도할 때 많이 쓰시죠? 문을 여세요. 예수를 영접하세요. 밖에서 주님이 두들기시잖아요. 문을 여시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구원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인투전 뚫고 들어오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밖에서 두들겼는데 열까 말까 열까 말까 그러다가 에이 열어주자 그렇게 구원 받으셨어요? 성화라고 그려놓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데 너무 초라하고 간절하게 문을 두들기고 계신데 그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는 문고리가 있는데 아주 교만한 어떤 인간이 열까 말까 열까 말까 이런 거를 성화라고 그려놨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천지의 주재예요. 그분이 초라하게 문 좀 열어줘. 이렇게 두들기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 보십시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맞죠? 이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도 바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문은 누구네 집이에요? 누구네 집 문입니까? 예수님 집 문이에요. 우리 집 문이 아니라 주님 집 문이라니까요. 36절 보시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주인이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 구절은 에안이라는 헬라어로 시작되는데 그의 영어에 if라는 거예요. if절이에요. if절. 이 단어에 듣고 열면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은 두 동작이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하나. 듣는 사람은 열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들기는 소리를 듣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오는 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열더라는 것이죠. 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내가 섬기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를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분인지 몰라요.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문을 연 자예요? 문을 열지 않은 자는 그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죠.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을 불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뚫고 들어오세요. 주님이 뚫고 들어와 그 안에 좌정하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주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을 주, 주 예수님, 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삶이 반드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함께 더불어 먹겠다 그래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함께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아무하고나 함께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대우해 줄 때 너는 이제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자.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대단한 거예요. 이 말은 만일 너희들이 내가 문을 두들겼을 때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한 자들이라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친밀한 관계가 될 것이다. 누구와? 예수님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말인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산 불로 연단한 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으로부터 산 흰옷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산 안약으로 여러분의 눈을 밝히 뜨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왜 계시록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모인 백성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더라 그러잖아요. 어디로요? 만사 형통의 길로? 삐까뻔쩍한 황금길로? 출세의 길로? 그런 길로만 끌고 가실까요? 우리 주님이요? 그런 길로 끌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 안 주면 삐져서 신앙생활 안 할 사람들이요. 그 길로만 끌고 가시지 않고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주인이 끌고 가니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해요? 기쁘게 끌려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차든지 덥든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여전히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을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 그들을 이기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래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공동상속자, Union Christ, 예수의 대접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그게 기다리고 있는데 뭘 그런 거 가지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진짜 이 소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심한 책망만 받은 그런 교회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주님은 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불가능하고 연약하여 책망만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고 책망하시며 때로는 징계하시며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내시고야 마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그 편지에서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심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열심으로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려내는 그 고집스러운 열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셨으니 제가 어찌 여기에 머물겠습니까? 한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안전의 근거를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의 근거를 삼으십시오. 그 사람들이 진짜 부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